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좀 지속적으로 품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있었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품고 계셨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번역에 있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생각을 품으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개역 성경하고 흠정역 3판에는 저는 지금 3판을 보는데 3판에는 이제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본역에도 이제 이게 마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보회 쪽에서 나오는 그 한킹, 그다음에 이제 그 요번에 새로 나온 표준역, 그다음에 흠정역의 마제스티판이 지금 생각으로 바뀌었죠. 사판부터 그런가요? 사판부터 해서 생각으로 이게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아마 좀 고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도 이 마인드, 이게 이제 영어로는 마인드거든요. 마인드를 뭐로 번역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이제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요 마인드라는 단어는 마음이 맞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전적 정의에 보면 그 1828년 웹스터나 이런 사전에 보면 마인드는 그 우리의 그 감정, 그러니까 feel 감정이나 또 wills 그 의지나 또는 think 생각하는 거나 또는 memory 우리의 기억이나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 thinking,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의지나 감정이나 기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포함하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볼 때는 여기가 이제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번역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삼판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도 품고 계셨던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도 품고 계셨던 그 마음이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줄 알았더니, 마음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마음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분이 이렇게 하시기까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셨겠냐 하는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기까지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어떤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져라.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마음을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다음에 순종하셨다. 자, 그럼 이제 8절에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냐 할 때에 이제 그몇 가지를 드는데, 먼저 자발적으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자발적으로 무명한 자가 되기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무명하다는 것은 이제 그 reputation이 없다, 그러니까 명성이 없다,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다는 말인 거죠. No reputation.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시기까지 낮추셨다는 거고, 두 번째,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기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기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주들의 주,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종이 되셨다. 종이 되기까지 그분이 낮추셨다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간접적으로 이제 또 보게 되는 건데요.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볼 때에 사실 여기 지금 유명한 분이 무명한 분이 되시고 주인이 종이 되시고 이런 격차처럼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은 그 격차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는 것이다. 그 전제하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영어로 보면 이게 조금 흥미로운 게 was made in the likeness of man, 이렇게 돼 있는데요. likeness라는 단어와 make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때 그때 들어가는 단어하고 겹쳐요. make 하자. 그리고 또 likeness.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자 하는 고거가 겹쳐요. 그래서 마치 그 창조자께서 원래는 창조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만드신 건데, 그야말로 만드신 건데, 그런데 창조자인 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기가 만든 그런 피조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셨다는 그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셨다. 자, 그러면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냐? 자발적으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시기까지 그렇게 낮추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게 왜 놀랍고 특별한 일이 될까요? 이게 왜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되어야만 할까요? 만약에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놀라울 게 전혀 없습니다. 종이 종의 형체를 취하고 나타났다, 놀라울 게 전혀 없습니다. 별볼일 없는 자가 무명한 자가 되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기 설명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이다. 다시 얘기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Being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이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는, 이게 조금 다르게 돼 있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의역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의미가 또 이제 조금 반대가 될 수도 있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원래의 그 말씀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전혀 강탈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마치 루시퍼처럼 하나의 피조된 그런 존재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강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그 robbery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제 그야말로 강도짓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었다면 그건 강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걸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제 그런 표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분께서 이제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무명한 자가 되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시 그 8절에 보니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을 설명하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 품으셨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인 것이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셨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셨냐? 아까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냐? 이제 그걸 봤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럼 순종하셨냐는 것입니다. 아,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까지 순종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최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는 결코 명예로운 죽음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처형 방식,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 죽음으로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순종하신 걸까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순종하신 거죠? 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삼위일체를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좀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고 계시는 게 필요한 건데요. 삼위일체를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역할이 다르셨다는 측면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 아마 그 경세적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용어를. 이게 뭐냐면, 자, 저는 이 삼위일체 설명할 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A, 하나님 B, 하나님 C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혼돈을 줄여준다 이렇게 저는 이제 주장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는 늘 인간 관계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여기에만 한정을 시키는 그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누가 누구보다 더 높고 누가 누구보다 더 능력이 많고 그런 게 없어요. 동등하시단 말이에요. 세 분이 동등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A, 하나님 B, 하나님 C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더 연상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뭐고 아들은 뭐고 성령은 뭐냐? 이건 타이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A께서 가지고 계시는 타이틀이 아버지라는 타이틀, 전능자라는 타이틀, 스스로 계신이라는 타이틀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거고,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비께서 가지고 계시는 타이틀이 이제 아들 또는 말씀 또는 임마누엘 또는 양들의 문, 선한 목자, 포도나무 뭐 해가지고 100개 이상이 되는 그런 타이틀을 이분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씨께서 가지고 계시는 타이틀이 이제 성령, 영어로는 이제 Holy Ghost, The Holy Ghost 또는 The Holy Spirit 또는 The Spirit.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성령님 또는 이제 The Comforter, 그러니까 위로자, 이런 타이틀을, 호칭을 가지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낮고 뭐 힘이 세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완전히 세 분이 동등하신데 그런데 그러면 세 하나님이냐 할 때 그건 아니고 하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게 충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충돌이 오는 방식으로 존재하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그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이성이 충돌해야만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제 그래서 요걸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인간 창조와 우주 창조 전부터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플랜을 짜신 것입니다. 계획을 짜신 거예요. 그럼 이 계획의 총 주관자가 누구냐? 그분이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계획을 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계획 짠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누가 실행할 거냐 할 때 그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몸소 그것을 실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인간이 범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형벌, 그것을 인간이 직접 당하게 하면 인간은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자기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로 그것을 치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그렇게 해야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계획하셨냐면 그들을 구출할 계획을 이제 그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가진 하나님께서 구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신 그 형벌을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정말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 대가를 직접 치러주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신다고 해서 인간은 아무런 대가도 안 치르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대가를 치르냐면 인간은 육체적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죠? 원래 그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육체적 죽음도 경험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래서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 인간이 이제 그 범죄함으로써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육체적 죽음과 함께 영원한 파멸, 영원한 죽음. 예. 그걸 다 당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뭘 대신 져 주신 거냐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 죽음의 그 형벌은 그것은 인간이 감당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 옛날에 어떤 왕이 기근이 들고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너희 술 마시지 마. 너희들 중에 술 마시는 자가 있으면 내가 두 눈을 뽑아버려. 뭐 이렇게 이제 포고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어느 놈이 하나 딱 잡혀왔는데 보니까 이 자가 술을 마셨습니다. 딱 잡혀왔는데 보니까 왕의 아들이 잡혀온 거죠. 왕자가. 왕자가 딱 잡혀왔는데 이 왕이 생각할 때 뜨아! 내가 말을 해놨으니 이게 말을 안 지키면은 이 백성들로부터 내가 왕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고 아들의 두 눈을 빼자니 얘가 내 후계자인데 그래서 이제 왕이 택한 것이 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뭐 정말 그랬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렇다 그래요. 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아들의 눈을 한쪽을 탁 해갖고 이제 뺐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칼로 자기의 눈 한쪽을 이제 탁 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눈을 뺀다 그랬으니까 두 눈을 다 뺀 건 맞고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공의도 지켰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도 지켰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영원히 파멸시키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대신 감당해서 영원한 파멸은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눈도 한쪽은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에게는 그 육체적 죽음 이것은 이제 사람이 겪도록 이제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벌을 그러면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대신 감당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구체적 방법이 뭐였냐? 일단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려면 죽어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기 위한 방법이 뭐냐? 사람이 되시는 거였단 말이죠.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긴 오시는데,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아담의 피를 받아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그 죄를 상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냥 그 아기에게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되면서도 그 아담의 죄로부터 차단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처녀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성령님의 씨로 여자의 몸만 빌려서 그래서 태어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죄 없는 삶을,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나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죽을 거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방식인 그 나무에 달리는 방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죽는 것만으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셨고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되 피를 다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를 찔리시고 두 손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최종적으로 이 갈비뼈를 통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내고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냐?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그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 교제 가운데 아들 하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 플랜을 들으시고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을 하시면서 이 모든 플랜을 이제 하나하나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어야 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두 다 알면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 그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감동이 좀 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아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정말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그 마음속에 전혀 감흥이 없고 이 말씀에 무덤덤하다면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이런 이 말씀에 무감각할 수는 없습니다. 듣고 들어도 우리가 밥 매일 먹는다고 우리가 질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만약에 내 안에 이런 이 말씀이 내 안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능가하는 인간의 서사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소설이, 어떤 오페라가, 어떤 문학 작품이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걸 너희도 품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뒷부분까지 했으면 좀 마무리가 좀 더 편했을 텐데,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